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높은 존재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그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서 망가진 마음으로 부패한 생각과 감정으로 허망한 피조물을 사랑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불쌍히 여겨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땅한 피조물의 자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아무 능력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자리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한 자리 모여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얼굴과 또 감촉과 대화로 나누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더욱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은 지혜를 발동하여서 떨어져 있지만 주고자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요리 문답 161문부터 164문까지가 오늘 진도입니다. 대요리 문답 161문부터 164문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161문 성례들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는 수단이 됩니까? 답 성례들이 구원에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시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 때문입니다. 162문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2문 답에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자신의 중보의 유익을 표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중보에 유익들 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익을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162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중보의 유익을 표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간직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163문 성례들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답 성례의 부분들은 두 가지이니 첫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용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이며 둘째는 그것으로 표시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 164문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시대에 그의 교회에 몇 가지 성례들을 제정하셨습니까? 답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 안에 오직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그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 세 가지였죠. 우리 154문 책자리 가신 분들은 154문에 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요한 수단 세 가지는 말씀과 성례들과 기도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열이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155문에서 160문까지 다루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61문부터 두 번째인 성례들을 다루고 있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오늘 164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례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161문 전반부에 보시면 그 답의 전반부에 보시면 이 성례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이 성례들 자체 163문에 보시면 성례가 두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외적인 부분하고 예식이니까 의식이니까 의식에 필요한 외적인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에는 어떤 외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의식을 위해서. 그리고 성찬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집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뭘 강조하냐면 우리 대우리 문답은 그것을 표시하는, 그것이 표시하고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연합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61문에서 지금 어떻게 이 성례에 대한 운을 띄고 있냐면 성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성례들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시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라고 운을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63문에서 성례의 외적인 부분들 물, 빵, 포도주, 집례자 그러니까 요 자체에 능력이 없다.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다. 성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주요한 수단인데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실 때 이 수단들이 외적인 수단들 자체에는 사실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 대오리 문답이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사실은 쭉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 대오리 문답 뭐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인데요. 16세기, 17세기 그 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 저항적 성격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카톨릭이 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 물과 포도주와 떡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집례자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실제로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트렌트 공의회 이런 문서들을 보면 그리고 실제 그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 신앙 현장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성례 자체에 외적인 것들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재가 되어 있어서 성례를 받기만 하면 말하자면 빵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미사 자리에 앉아서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실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카톨릭 신부가 이제 종군 신부가 전쟁 현장에서 전쟁 막 총탄이 쏟아진 전쟁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죽기 직전에 있는 병사들에 가서 성사를 베풀게 종구 성사거든요. 죽기 전에 성사를 베푸는 행사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의 신앙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저항을 하고 있죠. 이 저항은 대단한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류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면 당시의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루터처럼. 그래서 파문당할 그런 주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문서로 놓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장이,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요, 사실은 성경에 그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지지하는 저항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세례 받는 것을 빌립이 세례 줄 때 세례 받는 걸 보고 자신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 이렇게 아주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받은 그 자체보다 지금 그가 품었던 마음 그 판단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사역자들로 인해서 갈라졌을 때 그 자체가 사역자들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뭐 베드로파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교회가 찢어져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로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성례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표지 또 특별히 집례자가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됩니다. 마지막에 실천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리도 자칫하면 이 집례제에 대한 지나친 어떤 존중 혹은 그 의식 현장에 대한 지나친 존중이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거든요.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례의 실제적인 효과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발휘될 때에 실제로 성례가 능력이 있었을 때 우리 성례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표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이 지시하고 있는 실제 영적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61문 하반부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성례들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들을 제정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역사를 하시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유일한 역사인데요. 바로 그 실제적인 일, 그 영적인 일이 있어야 가시적인 그것이 표시하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데 그냥 덜렁 물만 있다고 해서 혹은 빵과 포도주만 있다고 해서 혹은 성지자가만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실이 이 의식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 이건 여러분 정말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현실하면 늘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만 현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감각할 수 없지만 실제 영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뭐 육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모든 영적인 그 존재성이 우리와 결합되어지는 신령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한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발동되고 아 정말 이 말씀대로 이 표시가 제시한 대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믿음이 발동되고 그리고 표시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 때 이것이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능력이 발휘된다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문에 성례는 외적 부분과 내적 부분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 할 수 있죠. 물론 표시가 없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적인 원리가 있다고 해서 이 표시 없이 성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이 내용을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표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주장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과정, 원리, 실제적인 어떤 현상, 그리고 자신이 중보가 된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현상을 다 아셨고,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심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구원의 중보가 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정하신 성례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절대 구원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례를 사람은 절대로 개발하거나 이 영적인 현상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어떤 성례의 외적인 표지나 실제 어떤 영적인 현상, 그와 연관되어 있는 영적인 현상을 발견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162문 상반절에 성례란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성례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게 선언하죠. 그리스도께서 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여야 합니다. 규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칙.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예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교회 안에라고 하잖아요. 교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제정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이하 뭐 다른 복음서에 발견되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 때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교회에게 사도를 통해서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요리 대요리문자 32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보의 은혜, 구원이죠. 이 중보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값없이 제공하시고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련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을 또한 주신다.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이 은혜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믿음을 확인하는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약속으로 제시된 게 은혜 언약인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이 지금 이 성례의 현장 가운데서 아주 강렬하게 믿음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중보의 유익을 표하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요리문 32문을 통해서 설명드린 이 중보의 유익이 이 영적인 현상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울리는 표시죠. 주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가장 어울리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합당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합당하게 표시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시인 물 우리가 이제 세례에서 살펴보게 돼 있죠. 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성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모든 중보의 유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의식이거든요. 그것이 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시는 대체할 표시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인친다라고 되어 있죠.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증하는 거죠. 이게 담보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으로 성례 유익을 누린 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강렬한 확신을 얻습니다. 담보.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담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집이든 혹은 뭐 물건이든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돈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 그 가치만큼의 어떤 것을 자신이 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예처럼 이 성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의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영적인 일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의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성례가. 성례를 보면 아 정말 내가 믿는 게 확신하다, 확실하다. 내 믿음이 정말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례가 중보의 유익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 나타낸다는 건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실행된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오리 문답에는 나타낸다라고 해서 조금 오해가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은혜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중보의 유익을 표하고 인치고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전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성례입니다. 백육신임은 인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효과들 아까 32분에서 봤던 그 내용의 반복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과 백육신임은 이제 중반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간직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그들은 믿음으로 성례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뿐 일이 아니라 나중에 성찬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것은 강한 연합, 그러니까 신자 간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함께 먹은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역사가 나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연합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강렬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례를 누리고 있는 자들 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성 그것까지를 이 성례가 신자의 마음에 주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옛 이스라엘 보면 옛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 이방과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출애굽기에 의하면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율법이 뭐죠? 실은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에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 제사장 제도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 제사장 제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옛 이스라엘이 그 이방과 구별되는 것은 십계명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성입니다. 당시에는 없었던 인간성이죠. 부모를 공경,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인간 사이의 어떤 질서를 인정하고 함부로 살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탐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음란하게 살지 않고 이러한 당시에는 없었던 인간성이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다움,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다움이잖아요. 그것으로도 구별되고요. 또한 의식으로도 구별됐단 말이에요. 할례 그리고 제사드리는 거, 화목제. 하나님과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화목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성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전 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 교회, 모형적인 교회도요. 실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구별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대로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조자 모든 사람이 창조자 앞에서 사실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존재이지만 죄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이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다라는 구별성을 어디서 갖냐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인하여서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욕심 탐심을 부리고 자기 것만 취하는데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내 마음 가운데서 아 나는 지금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구나 원래 이거 내 마음이 아닌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이구나 이런 것에서 확인되는 것과 함께 사실은 이 성례에서 더욱더 크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정하시기 때문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더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르다. 라는 이 확인은요. 사실은 성례에서 더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믿음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물론 이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수단으로 이루어가시죠. 그랬을 때 자꾸만 우리는 이것 자체도 우리를 너무 존중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경험되어지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현장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아 나는 지금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행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아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씀 이렇게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심사숙고와 두려움과 또 기도함 가운데서 그리스도 형상을 택했던 그만큼의 그 이상의 그런 준비, 기도 또 떨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했는가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영향들을 이제 미쳐왔는데 1년 넘게 저는 말씀사역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더 분명히 말씀사역자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생각 믿는데요.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은 우리 조국 땅에서 이 성찬이 성례가 빼앗겨진 것 이게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으로 저는 좀 있습니다. 우리 현산교회가 너무나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성찬을 못 행하잖아요. 빼앗긴 게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거를 주장했거든요. 이게 저항적인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고 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 성례에 대한 성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상실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가속화였고 우리 현상교회가 같은 그래도 애쓰고 있는 교회마저도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었다고 돌아갈 때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단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았을 때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애통해 했잖아요.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 속에서 인간을 높이다 보니까 성직자를 높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성례를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죠. 그리고 이 물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죠? 호도해서 아예 지금 포도주를 빼앗아 갔잖아요. 포도주 능력이 있는데 흘리면 큰일이다 해서 예수님이 피인데 흘리면 어떻게 했는가 해서 포도주 자체를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이 일반 성도들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 않은 성례. 들어보셨죠? 칠보종사라고 해서 성례 성찬뿐만이 아니라 뭐 혼인, 종부선사라고 해서 죽을 때, 그죠? 뭐 병자선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품성사, 성지자가 성지자로 이제 등 올라설 때 받는 것. 그리고 견진성사,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 입교거든요. 여러분, 입교는 성례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성례를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지 입교는 성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교를 세례와 같이 행하니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입교는 성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카톨릭은 입교를 성례로 여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만 인간을 높이는 거죠. 자꾸만 성례로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부터 이탈하다 보니까 이 성례 자체가, 의식 자체가, 사람 자체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담고 있는 실제 신성을 못 누리니까 방향을 잃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이 개신교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도 워낙 샤머니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죠. 안 그러려고 애쓰고 있죠. 많은 개신교에서 카톨릭을 따라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왜 목사가 유독 성례를 행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돋보여야 되죠? 그거 다 사실 개혁자들이 사실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내용이거든요. 카톨릭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성례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는 것을 숭상하고 사람을 높이고 싶은 것이 성례에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례가 왜곡되고 인간적으로 변모되는 이 안타까운 방향성을 우리는 주시하면서,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례를 통해서 온전히 받는 바로 그 길로 돌아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세례, 성찬은 차례도록 우리 대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효과를 벌이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례의 은혜를, 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앞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